1948년 남과 북에는 각각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들어섰습니다. 남과 북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남과 북의 의미 있는 사건 70건을 꼽아봤습니다. 기획특집 남북한 70년 74건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희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성무입니다.
네, 오늘 남북한 18번째 사건 차례예요. 네. 예, 지난주 김일성 유일체제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북한의 5.25 교시.
네.
네, 그리고 또 남한 박정희 정부의 산림 녹화 사업까지 살펴봤습니다. 모두 1967년의 일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남북한 어디부터 가볼까요?
네. 남북한의 18번째 사건을 보니까요. 이 시기적으로 북한 사건을 먼저 소개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북한 18번째 사건은요. 대외 상황과 관련된 중소 분쟁과 등거리 외교.
중소 분쟁과 등거리 외교요?
네네. 네. 북한에서는 뭐 양다리 외교.
아, 네, 그런 뜻이군요. 부르는 게 쉬운 그 말이 말이죠. 더 쉬워요. 네.
네, 등거리보다는 양다리가 훨씬 낫겠죠.
네.
1950년대 후반에 소련 공산당 청비서로 등극한 이 후르쇼브.
네.
네. 여기는 뭐 후르시초프 이렇게
네.
부르더라고요.
후르시초프. 네.
네. 후르쇼브는 미국과 평화 공존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 이후 중국으로부터 이 수정주의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
그러자 뭐 소련이 가만히 있을 리는 없죠.
그렇죠.
중국에 대해서 교조주의라고 이제 이렇게 비난하면서
네.
중소 간의 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렇군요. 중국과 소련이 갈등하면 북한이 중간에서 사실 같은 사회주의인데 조금은 좀 애매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래도 좀 샌드위치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네네.
북한 당국은 속으로는 중국의 입장을 지지하면서도
속으로는요?
네, 당시 소련의 경제 지원이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네.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중국을 지지할 수는 없었죠. 그러다가 중국과 소련 사이의 분쟁이 격화되면서 북한 당국은 아주 점차적으로 중국을 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북한 태도에 변화가 되기 시작했는데요. 그것이 언제냐면은 1964년도부터 전면 전쟁으로 이제 발전한 미국과 베트남 전쟁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때 중국이 아주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네.
북한은 여기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 실망을 했고요. 그래서 1966년도부터 시작된 중국의 문화 대혁명이 있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 불순한 영향을 줄까 두려워해진 북한 당국이 중국하고 고리를 두기 시작했던 겁니다.
네. 일단은 이런 역사를 보면요. 중국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실망을 했다 이런 얘기 들으면 그만큼 이렇게 내 편 안 들어주면 실망하고.
그렇죠.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또 문화혁명 같은 게 일어나서 북한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봐 다 자기 이득으로
그럼요.
편이 갈리고 또 반대 급부상하고
네, 그게
이렇게 되네요.
가장 중요했던
예.
거죠.
예.
네.
그러니까 그렇게 또 이제 진행이 되니까 중국으로서도 또 실망이 되는 게 또 당연하겠네요.
당연하죠.
예.
당시 중국의 문화 대혁명을 이끌었던 세력, 그 세력은 김일성의 이런 태도에 배신감을 느끼게 되고요.
네.
김일성을 또 심하게 비판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북한하고 중국하고는 아주 냉랭한 관계가 됐고 이때부터 김일성은 자주 노선을 내걸고 중국과 소련 사이에서 등거리 외교, 결국은 양다리 외교를 추구하게 된 거죠.
네.
이렇게 중국과 소련 간 분쟁에서 양다리 외교로 나간
네.
북한, 이 북한의 18번째 사건으로 꼽아봤습니다.
네. 그 당시 이 18번째 사건에서 중국의 문화 대혁명을 좀 김일성이 좀 따라갔으면 또 북한이 완전히 변화된 사회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그럼요.
그러면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 네. 사건은 19번째 사건이 되겠네요.
네. 19번째 사건은 남북 공통 사건입니다. 네. 이게 뭐냐면은 1968년 1월 21일에 일어난 청와대 습격 사건이 19번째 예, 사건이 되겠습니다.
청와대 습격 사건이 뭐 김신조 일당이 내려왔던 그 사건이잖아요.
네, 그 사건이. 네. 뭐 60년대 후반이라고 한다면 북한의 대남 도발이 아주 끊이지 않던 그런 시기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충격적인 사건이 바로 이 청와대 습격 사건입니다.
네. 뭐 1968년도의 일이지만은 많은 분들이 김신조 그 내려왔던 얘기들은요.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뭐 31명으로 구성된 북한의 특수부대가 남한의 박정희 대통령을 살해할 목적으로 휴전선을 넘어 청와대 바로 뒤까지 그냥 쫙쫙쫙쫙 내려오는데 설마
그러게요.
저게 북한일까? 의심도 없이 내려왔었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예. 이 서울의 상황이 참 제가 볼 때도 한심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북한 같으면 어림도 없는 일이 어떻게 벌어졌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네네.
어쨌든 간에 이렇게 내려오니까 남측 국군하고 또 북한의 이 특수부대 간에 총격전이 벌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이 총격전에서 결국 특수부대원 31명이 내려왔는데 1명이 생포되고요. 29명이 사살되고 1명은 북으로 도주하게 됩니다.
네.
네. 그렇지만 당시 남한 그 국군 측 또 남한 측의 피해도 상당했겠죠.
네네. 이렇게 이 총격전이 일어나면서 군인이 23명, 민간이 8명, 총 33명이 희생이 됐습니다.
많이 희생이 됐네요.
네. 그리고 50여 명이 부상자가 발생했고요. 북한 주민들이 알고 있는 1.1 사태. 당국은 어떻게 선전하고 있나요?
네, 뭐 당시 북한 당국의 공식적인 반응이 있었겠습니까? 전혀 없죠.
아.
네, 이 사건뿐만이 아니라요. 그 이후에도 현재까지도 북한은 대남 도발이나 뭐 테러에 대해서 대부분 발뺌하고 모른 채 하고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때도 당연히 외부 선전 매체를 통해서는 절대 자기네가 한 짓이 아니라고 하고
네네.
북한 내부에서조차는 또 아무 말도 없었기 때문에 대다수의 북한 주민들은 뭐 북한군 특수부대가 청와대를 습격했는지 뭘 했는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예.
다만 네. 당시 북한에서는 어떤 보도가 많이 나갔냐면은
예.
남한의 지금 무장유격대 소부대가 활동이 이제 조직돼서 활동하기 때문에 지금 괴뢰도당이 공포에 떨고 있다. 이런 식의 방송 보도가 엄청나게 나갔거든요. 뭐
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하면서
예. 네,
지금 무장유역대 뭐 서부대가 어디를 치고 어디를 치고 뭐 이런 거를 계속 보내왔거든요. 그게 지금 생생하게 기억이 되네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아마 딱 그때쯤 64년도, 네. 65년도, 66년도, 8년도까지 예. 계속 이어졌거든요.
그랬군요. 우리는 그 김신조가 청와대를 습격하고 내려왔다 그거는 전국적으로 큰 사건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아마 그 사건을 모르시는 분은 거의 없지 않았을까 그 당시에
그럼요.
그렇게 아주.
게다가 생포가 되게 지고 이제 엄청나게 떠돌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 후에 또 그분이 직접 나서서 중견자로 오늘날까지도 이제
활동하고 계시고
네, 활동하고 계시니까 모를
네.
리가 없겠죠.
청와대 습격 사건은 북한으로서는 어떻게 말하면 결론적으로는 실패작이었고.
아, 엄청난 실패작이죠.
그럼에도 그 성격이나 규모 면에서는 한국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고
그렇죠.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밖에 없겠네요.
그럼요. 예. 뭐, 아, 여기 청와대 습격. 북한을 말하면은 주황당 습격 사건 아닙니까?
그렇죠.
엄청난 사건이죠.
네. 그 이 사건 직후에도 북한은 미국의 푀블로를 납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해 11월엔 북한 무장 공비들이 남한 울진과 삼척에 침투하는 등 군사적 도발이 끊이질 않았어요.
네. 그 이후에도 이제 북한은 끊임없이 대남 도발하면서 국내적으로는 뭐 국방력 강화 이걸 강조하게 되는데요.
네.
이와 같은 북한 당국의 국방력 강화 명분 때문에 국내 경제가 그동안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아주 급격히 내리막길로 들어서기 시작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점입니다.
네.
게다가 이 여러 번의 군사 도발을 하면서 국제적으로는 테러 국가라는 어명을 남겼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국제적인 고립을 자초하게 됐죠.
네. 당시 북한의 대남 도발로 남한 역시 이 향토 예비군을 만드는 등 이 국방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남한은 또 경제적인 발전하려고 그런 데는 조금 좀 소홀했던 부분도 많이 있었고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예, 다음 사건으로 넘어갈까요?
네. 1월 21일 사건 딱 이틀 뒤에요. 1968년 1월 23일이죠. 푀블로 나포 사건이 발생합니다. 북한의 20번째 사건인데요.
네.
이는 한반도뿐만이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를 긴장시키게 됩니다.
네.
이 푸에블로호는 북한에서는 간첩선 푸에블로호, 딱 이렇게 간첩선이라는 걸 붙여요.
네.
이 푸에블로호는 주로 북한과 소련에 대해서 감시와 첩보 활동을 했던 미군 해군 소속 함정이었는데요. 이 배를 북한이 원산 앞바다에서 납포하게 된 것이죠.
예.
그러자 미국은 당연히 뭐 공해상에서 북한군 해군이 납포했다고 비난하고
네.
핵 항공 모함을 동원하는 등 일촉즉발의 긴장된 분위기가 됐습니다.
네, 핵 항공 모함까지 동원했다니 사태가 꽤 긴장됐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럼 이 정도 이제 동원되고 하면은 뭐 전쟁이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 북한은 어떻게 나왔나요?
어휴, 북한 당국은 꾸덕도 하지 않았죠. 결국 납포된 지 325일 만에 거의 1년 됐죠.
네.
미국 정부를 대신해서요. 푸에블로 함장 푸코 소령이 북한 영해를 침범한 사실을 확인하는 그 사과문에 서명한 뒤에야 83명의 포로가 석방하게 됩니다.
네. 네.
그렇지만 북한 당국은 납포한 푸에블로호는 돌려주지 않았고요.
오.
현재 이 푸에블로호는 대동강변에 전시돼서 반미 선전장으로 아주 요긴하게 써먹고 있습니다.
예.
저도 거기에 들어가 봤는데 지금 안 하게 뭐 통통 비고
네.
이게 간첩선 맞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사실이에요.
간첩선이라고는 할 수 없는 거였죠.
네, 근데. 그냥 배예요.
예. 그랬군요.
네, 자 오늘 이 북한의 마지막 사건 소개가 되겠습니다. 북한의 21번째 사건이죠. 1970년 6월 25일에 시작한 반미공동투쟁월간입니다.
반미공동투쟁월간.
네.
명칭상으로는 좀 감이 오는데 네. 정말 좀 생소한 말이에요.
네. 네. 저희는 입에다가 아예 베어링 달린 것 같이 살살살살 잘 굴러가잖아요. 이게 지금 한 3, 40년 계속 붙은 얘기니까
예.
네. 그런 말이 거죠. 술술술 나오죠.
예.
네. 이 공산주의는 중어의 과학이라는 레닌의 말처럼
네.
북한 주민들의 마음속의 일부는 이 중어심 또 적개심 같은 본능적인 미움으로 채워져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예.
이 미움의 대상이 있어야 중어심도 키우고 또 적개심 같은 것도 생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김일성은 그 미움의 대상을 미제국주의자 그리고 그들의 하수인인 남선 괴뢰 여기서 찾은 거죠.
네.
그러나 중어심을 끌어오르게 하는 방법은 뭐 이런 의식이나 말로만 만들어지지는 않거든요. 뭐 겉으로 나타나는 현실적인 상징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만든 것이 바로 이 반미 공동투쟁 월간이라는 행사입니다.
네.
매년요 해마다 네. 전쟁 개시 날인 6월 25일부터 정전협정 체결일인 7월 27일까지
네.
한 달여 동안 미제반대 투쟁의 날이라는 행사를 벌리는 것입니다.
네.
뭐 이 내용은 북한 주민 또 우리 청취자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네. 제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그 800만이 넘도록 이 반미의 성지 신천 박물관을 방문했다 이 기간에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네.
그 신천 박물관에 방문했다는 게 그만큼 성지인가요?
아, 신천 박물관이라는 건 뭐냐면요.
예.
그 북한에서는 일시적인 후퇴식이라고 해요.
네.
제일 먼저 이제 밀고 저게 부산 가까이까지 갔잖아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맥아더 장군이 저 인천 상륙 작전하면서 이제 후퇴하잖아요.
네.
그 후퇴할 때 미군이 신천 땅에 와서 한 만 오천 명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지역에 와서 거의 다 초토화시킬 정도로 뭐 어린 애들까지 다 죽였다.
이렇게 선전을 했군요.
네. 그러니까 아. 그 신천이라는 게 반미 교양의 아예 성지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때 반미 공동투쟁 월간 주간에 찾아가는 그런 또 역사적인
그렇죠.
장소가 되기도 했군요.
네.
네. 지금까지 그러니까 1970년까지 북한 사건 사고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남한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네. 남한의 18번째 사건 살펴보면요. 1968년에 있었던 통일혁명당 사건입니다.
네네.
이 사건은 북한과 깊이 연관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아세요?
아 너무나 잘 알죠.
아 저는 이번에
김정태
예.
서울시당 위원장이면서 통일혁명당 당수 또
네.
최영도 이 사람은 이제 전라남도 네. 당수 당위원장이었거든요.
저도 이제 역사의 현장을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서 다시 한번 보면서 단어가 생각이 되고 명칭이 네. 생각이 나는데 우리 북한에 계셨던 분들은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아,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럼요.
와.
아, 지금도요.
네.
김종태 전기 기관차 공장이 있을 정도예요.
와, 그렇습니까?
그럼요.
그러면 제가 그냥 아주 그냥 팩트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1964년 들어서 북한 조선 노동당은요, 남조선 혁명론이라는 걸 채택했어요. 남조선 혁명론. 그러니까 남조선 혁명론 잘 알고 계시죠?
그렇죠. 뭐, 남조선 혁명론이라는 게 남조선 인민이 자체 혁명 역량을 강화해서 독자적인 힘으로 혁명을 이뤄서 자기네 인민정권을 세우면은
네.
그때 가서 조국 통일을 이루자. 이것이 당시에 북한의 통일 전략이죠.
네. 그런 전략에 따라서 북한은 남한의 지하당을 건설합니다. 그게 바로 통일혁명당입니다. 1964년 초에 결성됐는데요. 결정적인 시기가 오면 무장봉기를 해서 서울을 장악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하는 게 이들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1968년 통일혁명당은 주요 지도층이 검거되면서 와해됩니다. 사실상 실패로 끝난 거죠.
그렇죠. 김일성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통일혁명당의 실패는 남선혁명론의 이 좌절을 의미하는 아주 뼈아픈 타격이었겠죠.
네. 통일혁명당 사건, 남한의 18번째 사건으로 꼽아봤습니다. 아, 그럼 다음 19번째 사건은요. 조금 전에 남북한 공통으로 소개한 121 청와대 습격 사건 이거로 네네. 하고요.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남한의 20번째 사건은요. 1970년에 완공된 경북 고속도로 건설 이거를 들어볼까 합니다.
네. 저는 지금도 이 경북 고속도로 자주 타곤 하거든요.
네.
이게 완공된 게 이때군요. 당시 뭐 단기간에 꽤 빠른 속도로 지어졌다고 하던데요.
네. 경북 고속도로는 총 429억 원. 그러니까 달러로 치면 대략 4천만 달러가 투입돼가지고 2년 5개월 만에 완공됐습니다.
네.
놀라운 속도였죠. 하지만요. 서두르면은 꼭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요.
예, 공사 중에 희생자도 있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건설은 전국을 일일 생활권으로 통합했다는 점. 이후 1970년 한국 경제가 중화공업화라는 또 하나의 도약을 이룰 발판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네. 이 서울과 부산을 5시간 내로 달릴 수 있는 길을 건설했다는 것은 실로 뭐 초대형 건설이었던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이 북한도 당시 이런 고속도로 하나 건설했으면 좋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자, 다음 사건 넘어가 보죠.
네. 오늘의 마지막 사건입니다. 남한의 21번째 사건. 네. 전태일 분신 사건입니다.
네.
경부고속도로 건설로 한국 경제가 발전하는 하나의 발판이 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처럼 한국 경제가 대약진을 하던 1970년대 한국민들에게 충격이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전태일 분신 사건이죠.
네, 참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22살의 젊은 청년이 몸을 불태우고 자살한 그런 사건이잖아요.
네.
당시 청년은 뭐 왜 그렇게 불태우면서 자살까지 한 건가요?
네. 당시 동대문 평화시장에서 영세 봉제업자에 고용된 재단사들은요. 정말 열악했죠. 닭장처럼 좁고 어떻게 말하면 지저분한 그런 작업 환경에서 12시간 이상 아주 고되게 노동을 하게 됩니다. 전태일 역시 이런 재단사들 중 하나였는데요. 그는 이런 열악한 노동 환경에 의분을 느끼고 여러 차례 회사에 노동 개선을 요구했지만요. 매번 묵살당했던 거죠.
네.
결국 개혁의 불가능함을 느끼고 분신 자살을 택한 건데요. 그의 죽음은 당시 한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고요. 특히 그동안 노동자들의 필요와 요구에 무반응으로 일관하던 기업과 정치가 관료 사회의 경각심을 심어주는 계기가 됐습니다.
네, 뭐 어느 사회에나 약자가 있기는 마련이죠. 사회는 이 약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마땅하고요. 이 젊은 청년의 죽음이 있고서야 사회가 돌아보게 됐다니 참 안타깝습니다.
네.
아예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 꼽아본 사건 한번 좀 살펴보죠. 이 북한 사건부터는 시작했는데요. 먼저 196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북중 간의 갈등, 또 1월 21일 청와대 습격 사건, 이건 뭐 남북 공통으로 살펴봤고요. 네. 다음으로 미 해군 정보함 푀블로 나포 사건, 반미 공동 투쟁 월간을 꼽아봤습니다.
네, 남한 사건으로는요, 1968년에 통일혁명당 사건, 경부고속도로 개통, 마지막으로 전태일 분신 사건으로 꼽았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